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김예지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그래서 내가 마주쳤던 버부럭인 업주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이 아닌 이상 그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이상의 제재를 취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과태료도 이런저런 정상이 참작되어 소액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면 외국처럼 징벌적 배상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게 답일까? 부동산 임대업이나 식당을 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영세한 형편에서 삶에 쫓기는 분들이라는 걸 나도 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법은 약한 이들 앞에서 종종 무력하고 자주 우리를 배신한다. 많은 이들이 자기만의 사정을 변명으로 내걸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해둔 약속을 어긴다. 나는 수백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나는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나는 일상이라는 무게와 편견의 타성에 치인 채 내게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의 생각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다. 아니,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때로는 없는 약속보다 더 유해하기에. 산소가 없는 세상. 지금 내가 어디선가 쫓겨날지언정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뒤에는 무언가가 좀 바뀔 것인가. 지금 내가 조금이나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고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 내가 연주자로 활동할 때는 장애인에게 두는 한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 예지 씨는 장애인인데 비장애인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와 같은 여러 학교, 기관의 피드백을 젊었을 때 참으로 흔하게 받았다. 그런 식의 편견은 애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시혜와 수혜의 개념으로 바라볼 것은 더욱 아니다. 세간의 여러 우려 속에서도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대학교에 출강하며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과 시각장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일 테니. 우린 모두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쉰다. 그 어떤 생명체도 일상에서 매 순간 산소를 의식하거나 산소를 고마워하면서 살진 않는다. 그러니 산소의 필수 불가결함을 언급하는 일은 되게 엉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리라.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한 것을 왜 자꾸 언급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린 아무도 산소의 기묘함과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하지 않는다. 그러자고 하는 이가 있다면 곧장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간에게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토론하고 찬반에 붙이는 게 말이 돼? 당연히 이런 반문이 이어지리라. 그런데 산소처럼 당연한 것이 지금 어떤 이들에겐 간절하다면. 내가 산소가 부족한 걸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이 사회가 토론에 붙이고 있다면. 그리고 산소가 필요한 이들에게 알겠는데 너희 이젠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 라고 다그치고 있다면.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때 밥을 먹지 못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로이 살 수 없다고 해서 그걸 생명체에게서 산소를 뺏는 것과 완전히 같다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산소가 희박한 어항 안에 물고기가 느끼고 있을 고통의 감정처럼 언제나 나를 옥죄고 갑갑하게 만드는 건 분명하다. 신분제 시대에 살던 노예의 처지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다. 그 시대의 신분과 같은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가두고 억압하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나는 지금처럼 어항의 벽에 내 몸을 부딪히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KBS 오디오북
부딪힘의 릴레이. 나는 매일 부딪혔다. 아니, 매시간 부딪혔다. 언젠가는 학교에서 뛰다가 정면의 시멘트 벽에 빡 소리가 나도록 부딪힌 뒤 나가 떨어져서 띵 뒷머리에 충격을 받았던 일도 있었다. 무슨 만화 속의 한 컷처럼 말이다. 내 앞뒤 머리에 큰 혹이 생겼던 감각이 지금도 생생하다. 또 한 번은 정말 심하게 부딪혔는지 코에서 피가 철철 나고 멈추지 않아 병원까지 달려간 일도 있었다. 그때 내 코뼈가 살짝 비뚤어졌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인다나. 내가 세상과 부딪히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도 무언가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이 무엇과 부딪히며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는 말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뛰어다니기 좋아했던 나는 성장하면서 정말로 온갖 곳에 쾅쾅 퍽퍽 부딪혔다. 어린 김예지의 키가 커가면서 부딪히는 부위가 달라졌다. 머리 이마로부터 시작해 미간과 코 그리고 입술과 턱에서 점점 내려와 가슴, 허벅지, 무릎과 정강이까지. 내 몸은 그야말로 자라는 내내 부딪힘의 릴레이를 겪었다. 그러고도 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린 시절 살던 경기도 용인의 시골에서 동네 비장애인 친구들과 들판을 누볐다. 걔네가 막 자유로이 논밭을 뛰어다니니 나도 같이 뛰다가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것에 다 부딪히고 다녔다. 지금도 내 무릎에 그때 다친 상처를 꿰맨 흉터가 커다랗게 남아있다. 그때는 내가 앞을 잘 볼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무언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개념을 탑재한 다자란 40대의 김예지도 항상 부딪힌다. 어른인 내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길거리의 볼라드 그리고 실내의 가구 모서리다.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 모서리를 지닌 지형 지물이 참 많다. 피해서 간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급하고 부주의한 성격 탓인지 자주 부딪혀서 정강이엔 퍼렁 멍과 흉터 자국이 한가득이다. 내 몸, 못난 주인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부딪힘은 내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냥 삶 속의 자연스러운 의례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고통에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겨버렸다. 나는 웬만한 고통을 잘 넘기는 편인 것 같다. 부딪힘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그 부딪힘 한 번 한 번을 너무 크게 의식하다 보면 내 삶에 지장을 끼칠 정도가 된 것이다. 동그란 것이 좋다. 부딪힘의 경험이 내게 남긴 건 무엇이었을까? 우선 우리는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었을 것이다. 내가 워낙 부딪히기 쉬운 사람인지라 누군가와 부딪히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부터 말하고 본다. 물리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상대와 부딪힐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니 말이다. 나도 요즘 거리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이 많아진 걸 체감한다. 앞을 안 보고 걷는 분들이 많은지 예전보다 더 많이 부딪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전과 달리 몸에 부딪히는 게 상대의 팔이나 핸드폰일 때가 참 많다. 물론 길을 걸을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신체적 한계로 남과 잘 부딪히는 사람이다 보니 왠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부딪혔을 때의 그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잘 아니 일단 상대가 딴짓을 하며 걷든 아니든 그가 겪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이입된다. 그분의 안위를 위해서는 딴짓하며 걷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해야겠지만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분들도 무슨 급한 일이나 반드시 휴대폰을 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KBS 오디오북
이렇게 말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런 생각이 바로 에이블리즘, 비장애인 중심주의인 건 아니냐고 놀렸다. 나라고 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함축한 에이블리즘의 맥락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분들이 나와 부딪힌 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마 관용이라면 관용의 마음일 것이다. 나는 누구든 부딪혔을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우린 살면서 안 부딪힐 수가 없다. 서로 주의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앞이 보이질 않아서 누군가와 더 쉽게 부딪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으니 자신과 부딪힌 상대방을 너그러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원고를 쓰기 위해 차분히 일상을 돌아보니 나는 동그란 것을 참 좋아했다. 모서리가 없는 물체에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모서리가 없으면 일단 다 환영이다. 동그란 형상 자체에 베리어프리의 면모가 배어들어 있지 않나? 내가 왜 시바견 인형이 붙은 동그란 지갑을 그렇게 오래 쓰며 아끼는지가 이제야 드러났다. 들러리는 이렇게 말한다. 영입 인재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해보겠냐며 제안해 주신 의원님은 첫 미팅 자리에서 그냥 김예지 씨가 안내경과 국회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나쁜 의도가 없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 덕분에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때 그 말을 듣고선 역시 망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인재 영입으로 총선 후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내게 기대한 건 무엇이었을까? 언젠가 사실 김예지를 처음 국회에서 보았을 때 지금과 같은 행보를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논조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지금의 나와 같은 행보란 무엇일까?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그때의 나와 현재의 나를 다르게 생각할까? 사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가졌던 이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사람들은 국회 안을 안내경과 돌아다니는 경쾌하고 발랄한 여성 시각장애인을 예상했을 것이다. 실제로 정당에, 그러니까 우리 정치계는 솔직히 내게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존재, 적당한 구색 갖추기 용도라는 말씀이었을 텐데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극소수인 안내경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니 나름 신기하기도 하고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호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 뭐 그다지 유의미한 의정활동보다는 국회도 우리 사회 소수자에게 이 정도의 관용을 보여준다라고 생색내며 적당히 들러리를 서다가 4년을 채우고 조용히 물러가는 역할을 제안받은 것이다. 그건 장애인의 역할에 대한 대단히 편협하고 제한적인 말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직도 많은 국민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냉소적인 관점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기 위하여 여기 왔다.